4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장 전체를 보시면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구하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보시면은 사장 전반부는 여호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이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후반부는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네 부분에 있는 이 에피소드들이 사실은 그렇게 딱히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갑작스러운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시면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은 모세와 함께 이드로 그 장인인 이드로가 등장하게 되고요. 21절부터 23절까지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6절은 세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27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는 갑작스럽게 이제 아론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 에피소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사실 그렇게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네 가지 에피소드를 이렇게 나열해 놓았을까요?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세 스스로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라는 그 얘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의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살펴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죠. 그 설득력이 없는 그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40년이 지났거든요. 광야 이 40년 생활 그러니까 40에 모세가 애굽을 탈출해서 80에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40년이 지난 건데 사실은 이 말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나중에 이드로의 역할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이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를 출애굽에 대한 역사를 나중에 모세로부터 출애굽기 18장쯤에 그 출애굽 역사를 듣게 되는데요. 그 그것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그 은혜,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고, 10절에 보시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을 보시면은 이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가 있죠. 반면에요, 모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모세는 지금 모세의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라는 장면이 나오죠.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 내가 애굽의 왕자인지 히브리 노예의 자손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체성 가지고 혼란해서 도망쳤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도망친 이유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널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전히 여기서 비춰지는 모습도 보면은 모세가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장면인데요, 이때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낼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결국 풀어주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방되게 되는 건,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거는 장자의 죽음으로 임했을 때,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열 번째 재앙이죠. 열 번째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 결국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자신의 손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이적들을 베푼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은 모세의 마음을 완악하게, 모세 스스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역사로 들어가 보면은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한 부분도 있고, 그 나중 분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쨌든 모세가 베푸는 어떤 이적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으로 풀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앞에 부분에는 이 이집트, 그냥 한마디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 것이라는 내용들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안심하고 결과를 알려주었으니까 믿고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세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내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에 이유가 밝혀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25절에 아내인 십보라가 그 아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이유는 모세의 아들이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할례가 가진 의미가 뭘까요? 할례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언약 백성의 표면적 표시입니다. 표면적 표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외형적 표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지만 아들에게, 그러니까 십보라가 아내인 엄마죠. 엄마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죽음을 면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장면에서 정확하게 묻진 않죠. 그렇게 묻는다면 지금 이 에피소드가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미디안이라는 이방인이었던 이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딸,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죠. 십보라가 오히려 이방인인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이방인들이 바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실시되는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반대 행동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확실히 신뢰하지도 않고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를 한번 보시죠. 네 번째 에피소드를 27절부터 보시면 아론이 또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 형임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하냐면은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서 이제 아론에게 말하는 것은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는 것이었어요. 조금 수평적 위치로는 보이지 않죠.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28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과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건가요? 아론은 여호와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거나 이적을 본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이렇게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 근데 지금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딱 하나는 거죠. 가서 광야에서 모세를 맞으라. 어떻게 보면 좀 치욕적인 명령, 자칫 조금 잘못 생각하면 치욕적인 명령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대로 행합니다. 29절부터 아론이 모세와 함께 리더로 모세의 동역자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아론 역시 직접 모세에게 한 명령을 함께 들은 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다시요. 모세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아론에 대해서 아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점이 많은데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 네 가지 에피소드의 중심 주제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누구냐? 라는 그 주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진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자막으로 보여드렸던 출애굽기 18장에도 보시면은 출애굽의 역사를 실제로 이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들려줍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들었을 때 자신이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출애굽의 역사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 출애굽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매개자에 의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십보라도 실제로 이방인으로 할례를 아는 여인이 아닙니다. 할례 자체를 모르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아들을 할례를 하는 것을 보면 할례의 언약적 의미를 자신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아론처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들이 바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 믿음의 수납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을까요? 물질로 삶을 살아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좋은 약을 먹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신적으로, 근본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살아내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출애굽을 우리 자신들도, 지금에 있는 성도님들도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나 자신의 역사로 믿음으로 수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청년부와 장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청년부와 장년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는 세대에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장년부, 우리 너무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역사로 수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장년부,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또 장년부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영상 기도회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